출애굽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온전히 그분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 믿음에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근데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의 내용 또 그러한 건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관심들을 안 두죠. 그저 열심히 믿으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그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들이 믿음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수가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이 뭘 의미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으나 그걸 믿어. 그것으로 되는 줄로 착각해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어. 난 그걸 믿어. 그렇게 여긴다면은 지금의 내 모습과 나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겠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걸 피조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가장 피조물다운 거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상태 그 모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현재의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한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는 게 돼요. 우리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백날 말해도 그 말 가지고 증거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 주어진 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죠. 그러면은 지금의 나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서 증거하는 그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한 분이 난 그걸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선한 분 말을 하지만은 실제 삶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주신 현재 나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느 한 구석이라 불만이 있고 그걸로 불평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중요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 자리에서 늘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늘 벗어나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얘기한 대로 늘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거. 하나님 일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못마땅히 하는 거. 그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바로에게 보내셨으니까 자기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잘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해 낼 거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바로를 만난 후에 상황이 오히려 더 이스라엘이 힘들어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지 아니했으면은 예전처럼 살 수 있는데 바로를 만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학대를 받게 되고 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려면 자기를 보냈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죠. 모세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적까지 보여주시면 가라.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이 더 학대를 받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원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아주 굉장히 암담했을 거란 얘기예요. 사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와 뭐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가지고 또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난처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 모세까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 거예요. 모세도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못 믿는 것이죠.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간 것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냥 뭐 양이나 치고 살 건데 괜히 애굽으로 갔어.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게 아마 전부일 거란 얘기예요. 그 앞에 5장 23절 보시면은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바로에게 간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지 아니했습니까? 그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가 백성을 지금 더 학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을 더 학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가라고 해서 간 건데 결국 일이 결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떤 불만과 불평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 말에 다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편히 살도록 구원하는 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학대를 받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께 불만은 가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이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에게는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심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 두지 않는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내 문제에, 내 구원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도 그 관심을 나에게 더 집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관심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관심을 우리 구원에 관심 안 두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곤란에 처해도 구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와 같은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두십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그러니까 무엇의 불만, 불평, 우리의 불만과 불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꼭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일하신다. 그게 기독교인의 생각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게 잘못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몰라요.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걸 알지를 못하죠. 사람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악과 먹은 죄 가운데는 증거입니다. 나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죄란 얘기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 관심을 내게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은 그 바른 관계는 어떤 변화로 나타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그 바른 관계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겠냐고 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게 될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는 것과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누구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말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자기 구원을 위한 게 돼요. 늘 그래요. 나에게 관심을 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난 그걸 믿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요, 그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내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알게 돼요.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해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신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자는요, 내가 편하게 살든 어렵게 살든 거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결부시키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불평을 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이 나와진다는, 아, 이게 죄구나. 그걸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신자란 말이에요. 결국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자기만 생각을 하고 자기 일에 관심을 두고 살다가 지옥 가는, 그렇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고 살게 되는 게 선한 거예요. 그것이. 그게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겁니다. 선과 악은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때문에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사람의 일이 뭐냐면은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나에게 관심을 두는 일. 나에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말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베드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일이었어요. 근데 사탄이다. 이러한 말을 베드로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보여준 것도 뭐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학대받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원망하는 그런 결과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일을 생각한 거예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볼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서 쫓아내 보내는 일, 그 일을 모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더 학대를 받는데도 구원하지 않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모세가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더 학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빨리 구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일까지 그 일을 보이려고 하시는 그 이유, 그게 뭐냐는 것이죠. 바로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고 붙들고 더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실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로가 강하다는 것. 붙들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자기들 신세, 그걸 실감할 것입니다. 그런 바로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 불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한다면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도 굴복하게 하시는 강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을 아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일하시는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다. 이 땅의 그 어떤 힘도 하나님보다는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강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하시다고 하면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이 땅에서 내가 해를 받을 게 두려워하고 늘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강하신 분임 얘기하면서 그 강하시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실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구원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더 당해봐라. 더 당하고 당하도록 놔두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었구나, 그게 출애굽으로 예, 드러나죠.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얘기,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15절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분명히 밝혔거든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고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이걸 들었어요. 지금 이미 앞에 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아직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장차 바로를 강한 손으로 치시고 그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보내게 하실 분, 그분이 여호와, 이걸 모르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으로만 알고 믿으면 안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여호와도 한 분이고 그냥 부르는 이름만 다르다는 뿐인데 굳이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다. 뒤에 3절 보십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를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대로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여호와는 몰랐다 이 뜻이 돼요. 근데 과연 그러냐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보십시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제단 쌓고 있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호와 이름을 알고 부르냐고 하는 거죠. 또 앞에 창세기 9장 26절 보면은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았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럼 노아의 후손 당연히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삭도 당연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죠. 창세기 26장 25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렇게 말해요. 야곱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를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이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맞는 말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아, 네가 여호와를 알구나 믿구나 그렇게 얘기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지만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냥 그 칭호로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부르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여호와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모르는 그거죠.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이 없어. 그 누군데 어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알고 믿는 거 얘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를 알고 있고 믿는 것으로 얘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여호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얘기해도 그것을 믿는 것을 간주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천국에 거부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믿음이나 받아주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와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살피고 권한서 건져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이제 자기를 고난에서 살피신다고 듣고 머릿속에 여호와께 경배한 거예요. 자기를 살피시는 신에게. 그래, 이스라엘을 경비하는 신은 자기들 고난을 살피시고 그 고난을 건져주는 그런 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떤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존재.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신을 잘 믿으면 복 주고 혹 잘못하면 벌을 주면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해서 나중에 좋은 곳에 가게 하시는 그런 신.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모세나 이스라엘도 이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도 여호와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면 여호와를 모른 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하나님이 아직까지 보이지를 않았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전능한 하나님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알리지를 않았다. 창세기 17장 보실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앞에 창세기 16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냐? 사라가 나이 아이 못 낳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 그 말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책망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말한 걸 반드시 지키고 이루어내는 그런 전능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걸 이루어 내신 안 믿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간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창세기 17장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빼고.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세상에 조롱한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며? 근데 아들 겨우 하나야? 이런 조롱을 받겠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라면서 왜 하나님 믿으러 안 돼? 왜 아들 하나밖에 안 돼? 이런 조롱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신자를 향해서 하는 조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밖에 못 살아?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이 땅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닌데 세상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죠. 그 조롱을 바로에게서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게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 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가 누구시냐는 것을 여기에서 난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는 존재, 그게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 그것은 언약대로 이룬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에게서 빼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렇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얼만큼 편하게 산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 이걸로 여호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시면 드러났으니까 여호와가 여호와구나,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여호와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여호와가 이분이구나. 어떤 분이냐? 언약도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다. 그걸 믿는 게 여호와를 알고 믿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고 천국 간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면 그건 자기를 위해 믿는 겁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결국 믿음이 사람의 일로 전락되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믿음의 가능성이 없는 나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써 봐라, 하나님은 언약도로 일하시는 분이야, 그걸 증거하신다는 거죠. 이걸 아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부르겠죠. 그러니까 내 일로, 내 일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심에 내가 늘 참여되어 살아간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음을 분명히 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내 일은 엉망이도 괜찮습니까? 이런 불만과 불평이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나의 일을 위해 일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살아간 신자에게는 아예 나의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건 내 일, 일을 생각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질 일일 뿐이란 말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죠. 내가 내 일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결국 내가 생각한 내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이루어진 거고 성공된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내 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따질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평강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신다. 그게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신다. 그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 난 믿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겠어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된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질 때에 아, 나는 하나님 일하심 속에 붙들려 있구나. 그래서 내가 불안해하고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 평강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내 일을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또 불만과 불평,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씀 안에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 오심 속에서 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